예, 오늘 성서를 여는 이야기 마무리하고 이제 성서라는 책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구약의 주류가 되는 책들, 그러니까 바빌론 이후에 그 유다 백성의 역사를 주류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뭐 에즈라 기와 느헤미야 기 정도 된다 했는데, 그런 책들에서는 그 분리가, 그러니까 선민사상, 유다인 민족만이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사상이 곧 정의임을 천명을 합니다. 그 자체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유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인구도 엄청 줄었을 테고, 뭐 물질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엄청 약해지는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최선책은 작은 무리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똘똘 뭉치는 하나의 사상으로 선민사상은 뭐 최상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 고착화되면서 이제 인구가 불어나고 나라가 땅을 찾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심각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복음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율법학자 예수님이 뭘 가지고 싸우는지, 바로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런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과 계속 티격태격 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 구약의 주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모든 책이 그 분리가 곧 정의다라는 걸 천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룻기와 요나서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 아니시라, 만민의 하느님이십니다. 인류의 하느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이방인인 그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하느님이 주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오늘 독서와 복음이 이 주제, 소재들이 전부 다 요나 예언서와 요나 예언자의 삶을 가지고 이제 일독성 요나 예언서고, 또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징을 가지고 또 이 유다 백성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을 좀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그 이렇게 구약 성서에서는 뭐 요나서나 룻기 같이 해가지고 이방인과 유다인을 구분하지 말고 하느님 안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들이 그냥 들쭉날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모습이 그 인간들 속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의 하느님을, 주류적인 거죠, 정의의 하느님인데 유다인 안에서의 정의의 하느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자비의 하느님, 더 큰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통합이 되지 않죠.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여전히 하느님을 통해서 민족을 나누려고 하고, 뭐 예언자라고 좀 깨어있는 사람들, 선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느님은 또 만민의 주인이라고 한 부분에서는 주장합니다. 결국 이제 복음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은 이 선민사상의 극에 달해있던 때였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하느님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자비시다, 그걸 가지고 쭉 나가신 거죠. 그렇게 그 성서의 뼈대가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인 뼈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서운 하느님과 이 정의로운 하느님과 사랑의 하느님의 이 어떤 조화로움, 그걸 찾아가는 길이 성서다라는 그런 뼈대를 세웠고요. 이제부터 그 여는 이야기를 마치고 성서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라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서라는 책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서라는 책, 이런 게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정의, 개가 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죠. 성서라는 책의 정의, 굵은 정의, 교회에서 말하는 굵직한 공식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인간이 자신의 문화와 언어로 기록해둔 하느님의 말씀. 복잡해 보고 딱딱해 보이지만 이 속에는 성서라는 책의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의에 따라서 성서는 하나의 성사이다라는 겁니다. 세례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라는 그 성사라는 말마디로 성서도 또 하나의 성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사라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피조물을 통해서 보이고 느끼도록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일상에서.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을 때 그 은총을 이렇게 느끼고 보이게 해주는 건 물과 기름이죠. 고해성사 때 그 용서를 느끼게 해주는 것은 사제의 음성입니다. 그 성체성사 때 그 하느님의 그 신비를 몸소 느끼게 해주는 것은 빵과 포도주라는 그 피조물이죠. 그러면 성서라는 성사에서 인간이 그 하느님이 뭐 영어로 말씀하시고 한국어로 말씀하시고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 결국에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듣고 읽고 하여튼 보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성사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 그 다분히, 지극히 다분히도 시간과 장소에 엄청난 구애를 받는 게 인간의 언어죠. 그래서 성서는 인간의 언어라는 껍데기 안에 갇혀있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잘 벗겨내고 그 안에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껍데기를 열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서를 자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마디 그대로, 구약 성서에 그 시대의 상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 말마디를 자구적으로 해석해서 하느님은 이를테면 전쟁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 자국의, 지극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을 성전으로, 성스러운 전쟁으로 포장하는 것은 성서를 너무나도 잘못 해석한 부분. 뭐, 그 자구적으로 받아들인 부정적인 예를, 그 성서의 책 내용을 가지고 하나를 들자면, 구약 성서의 다니엘서를 보면, 그, 네부카드네자르 왕과 새 청년이라는 좋은 이야기가, 좋은 예로서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제국의 왕, 네부카드네자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전 세계 왕이라는 상징입니다. 그 왕이 하느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을 무진장 괴롭히거든요. 괴롭히다 못해서 왕은 그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죽이기로 하죠. 왕은 그들을 벌겋게 달궈진 불가마솥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하느님 천사의 도움으로 불가마솥 속에서 오히려 뛰어서 놀죠. 이 얘기도 있고 다니엘이 나중에는 사자 굴 속에도 이렇게 잡혀 들어가잖아요. 사자 바비드에게 던져넣었더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남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나머지 사람들을 그 사자 굴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죠.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 자체를 그 자체로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동물원에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제법 오래전에, 황당한 얘기는 합니다만 제법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사실 간혹 벌어지는 것 같아요. 기사로 접했는데 아시아의 대만에 그 타이완이라고도 하죠. 동물원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개신교의 한 선교사라는 분이 그 동물원의 호랑이 우리로 들어가가지고요.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호랑이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호랑이한테 공격을 막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뭐 병원으로 갔다. 이게 기사의 마무리였는데요. 이 사람이 성서를 잘 해석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죠. 왜냐하면 성서는 진리이긴 합니다만 그 진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진리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삼게 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만, 있죠, 하느님 함께 하신다라는 깨달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손길이 언제나 인간의 육적인 생명에 집중되어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되는 예로, 그럼 하느님이 사람을 맨날 육적인 생명을 살려주시기만 하는 분인가? 절대로 아니죠. 반대되는 예로 마카베오기 학원에서 한 어머니의 일곱 아들은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다니엘서는 그 자기 사람들을 하느님이 지켜주시지만 마카베오기 학원에서는 그 일곱 아들이 다 죽죠. 어머니도 죽었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세 청년은 보호를 받은 것이고 어머니 일곱 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둘 다 보호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어쩔 때는 하느님의 손길이라는 게 인간의 육적인 생명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쩔 때는 하느님의 손길이라는 게 인간의 영적인 손길에 집중하시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손길에 집중하는 게 궁극적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 당신의 손길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실지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고 그 마카베오기 학원을 읽을 때 내 생명을 살려주시든 내 생명을 죽여주시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면 궁극적으로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그분의 손길을 어떤 손길이든지 간에 받아들이고 따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뿐이다 라는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성서라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에서 그럼 성서는 무엇을 가지고 해석하는가. 성서라는 책이 사실 두껍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너무나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갖고 한 단어라고 합니다면 그 단어가 속했던 시간대에 영향을 갖다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럴 때 그럼 이런 어려운 성서를 뭘 가지고 해석하는가? 본질적으로 성서는 성서로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마카베오기 학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둘 사이의 어떤 절충점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예를 썼듯이 본질적으로 성서는 성서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에 성서와 성서의 연결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유다인들에게는 복음일 수 없죠. 그거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성서를 해석하는 성서의 핵심 책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쉬운 예를 들자면 복음의 어느 부분을 읽고 구약의 어느 이야기와 또 뭐 연결이 되는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가장 핵심인 전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사라는 이 전례에서 언제나 이 독서와 복음이 병행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미사가 있고 1독서, 2독서가 있지만 1독서, 2독서는 언제나 이렇게 70권의 책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만 복음만큼은 그 사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복음은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하니까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책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뭐 그냥 좀 그냥 아주 간단하고 쉬운 예를 들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바칠 때 맞배를 바칠 때 아기를 죽이진 않죠. 그건 이방인의 습관이었고 바치면서 비둘기한 쌍을 바쳤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을 모르면 그냥 비둘기를 바쳤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의 그런 성전의 제사에 관한 율법들을 바라보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물을 바칠 때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비둘기이고 그것보다 더 가난할 때는 곡식 한 줌을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모님과 요셉은 곡식 한 줌을 바치는 그 경제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나은 비둘기를 바칠 만한 부모님이었다. 그래서 이 성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 구약을 알면 이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좀 단순한 얘기긴 하고 어쨌든 성서의 근본 뿌리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성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 전체를 바라보는 빛은 복음입니다. 그 어두운 구약의 나머지 그 책들을 복음이라는 빛으로 비추면서 이렇게 살펴가는 게 성서를 공부하는 작업의 근본 바탕이 되겠죠. 언급했지만 미사 때마다 복음 말씀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성서라는 책 이름입니다. 성서라는 책은 사실 책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실 좀 많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좀 많죠. 근데 특별히 근본적인 것부터 살펴볼 때 유다인들은 성서를 이 말을 많이 들어보죠.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율법, 모세오경을 지칭할 때 토라라는 말을 쓰고 또는 타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낙은 토라의 T, 율법이라는 T, 앞자 T와 그리고 너빔 하면 연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빔의 N, 그 글자, 그리고 커투빔이라고 하면 성문서라고 해서 율법과 연서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을 이 성문서에 묶어두는데 커투빔 하면 그 첫 자음이 K가 되죠. 그래서 토라의 첫 글자 T와 그 너빔의 첫 글자 N과 그리고 커투빔의 첫 글자 K, T, N, K 사이에 모음 A, A를 사이에 넣어서 타낙이라고 유다인들은 읽습니다. 이야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성서라는 책 이름 가지고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